청취자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가 처음으로 신과 화해하려고 시도했던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뭔가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잃어버린 낙원을 뒤로하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제사의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엄청 경건하고 아름다운 영적 치유의 순간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아주 충격적이게도 이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 행위가 인류 최초의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참혹한 비극의 방화쇠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완벽해 보였던 공산 밖으로 쫓겨난 인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의 출처 자료는요. 케네스 매튜스 박사님의 창세기 강의 5강, 에덴 동산 밖의 삶이라는 문헌입니다.
네, 이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게요. 방대한 고대 텍스트를 단순히 옛날 신화적 기록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의 타락 과정을 엄청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와,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완전 소름 돋았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 막 기술 발전과 폭력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족보까지.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이 모든 걸 추적해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의 통제되고 보호받던 삶은 끝이 났고요. 인류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동산 밖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경로의 첫 번째 출발점, 아까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잖아요.
네, 아주 고전적이고 유명한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신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흔히들 오해하는 해석이 하나 있거든요.
아, 어떤 거죠?
약간 하나님은 피 흘리는 동물 제사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눈치 없이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 매튜스 박사는 그 해석이 원어의 맥락을 깊이 파고들면 완전히 설득력을 잃는다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오, 진짜요? 곡식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네, 아닙니다. 창세기 본문에 가인이 바친 제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미네하라는 단어인데요.
미네하요?
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복잡한 제사 제도를 규정하는 레위기를 보면요. 이 미네하라는 단어는 정당하게 요구되고 또 신이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곡식 제물, 즉 소제를 뜻할 때 엄청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와, 대박. 그럼 곡식을 바쳤다는 것 자체는 신의 룰을 어긴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거절당한 핵심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남는 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내면의 동기 뭐 이런 거란 뜻이 되는데요.
정확합니다. 텍스트의 묘사를 아주 주의 깊게 비교해보면 그 뉘앙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성경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였다고 콕 집어서 기록합니다. 고대 근동의 제사 문화에서 기름은 희생제물 중에 가장 달콤하고 가치 있는 최선의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아, 첫 새끼라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이고 소중한 열매니까요. 근데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한 묘사는 놀랍도록 건조합니다. 그냥 딴의 소산을 가져왔다고만 되어 있어요.
오, 진짜 첫 열매라구나. 가장 좋은 것이라는 수식어가 하나도 안 붙어있네요.
네, 아예 없어요.
와, 뉘앙스 차이가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진짜 고민하고 곤란에 최선을 내어놓은 거고 가인은 그냥 종교적 의무를 때우기 위해서 최선의 것만 대충 던져놓은 셈이군요.
맞아요. 신은 단순히 제단 위에 놓인 결과물의 양이나 종류를 평가한 게 아닙니다. 그 제물을 준비하고 가져오는 과정 전반에 깔려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와 사랑이라는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신 거죠.
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기꺼이 희생하려는 태도랑 그냥 대충 비위 맞추고 할도리 다 했다는 식의 계산적인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 심미적 역학이 진짜 재밌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막 이 정도면 대충 욕은 안 먹겠지 하고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일 때가 있잖아요.
아, 찔리네요. 사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내놓은 결과물이 누군가한테 거절당하거나 비판받으면 이상하게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심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인정받고 싶었던 이기적인 심리가 찔려서가 그런 거겠죠.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가인도 똑같았어요. 자신의 그 최소한의 태도가 거절당하자 회개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아주 파괴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텍스트에 보면 화를 몹시 내면서 안색이 변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 안색이 변했다, 즉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건 고대 문학에서 엄청 중요한 상징적 제스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피하는 건 자신을 타이르는 권위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얼굴을 획 돌려버리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와, 실망감이 억울함으로 바뀌고 그 억울함이 동생에 대한 질투랑 신을 향한 분노로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네요.
맞아요. 내면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죠. 바로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 이건 진짜 너무 무서워요. 막 먹잇감 누리고 웅크린 맹수 같잖아요.
아주 끔찍한 비유죠.
제가 이 대목에서 매튜스 박사님 자료 읽다가 무릎을 탁 친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피자커터 기유입니다.
아, 네.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위험성을 설명한 아주 훌륭한 비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는 식욕이나 성취욕, 심지어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는 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선한 거잖아요. 마치 피자커터가 피자를 예쁘고 부드럽게 자르기 위해서 정교하게 디자인된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그 욕망들이 창조주가 의도한 본래 목격과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면 인간은 삶을 발전시키는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문제는 주도권이죠.
아, 욕망을 누가 통제하느냐.
네.
가인은 지금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랑 질투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확 끌고 나가버렸잖아요. 이거는 마치 피자 커터를 손에 쥐고 피자가 아니라 딱딱한 화장실 타일을 막 자르겠다고 미친 듯이 덤벼드는 꼴이라는 겁니다.
화장실 타일을 피자 커터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타일은 안 잘리고 피자 커터 날만 산산조각이 나겠죠. 주변도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요. 욕망이 본래 목적을 이탈해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폭주할 때 우리 삶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은유 같아요.
네, 결국 맹수처럼 엎드려 있던 죄가 가인을 덥석 집어삼켜버렸죠. 가인은 욕망을 다스리라는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은밀히 유인해서 쳐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계획적 살인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폭력의 시작입니다.
진짜 비극의 정점은 그 직후에 가인이 한 항변이에요. 신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엄청 뻔뻔하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영어로는 Am I my brother's keeper? 라고 하죠.
와, 이 한마디에 담긴 서늘한 이기주의가 솔직히 지금 우리 시대의 삭막한 개인주의랑 너무 닮아 있어서 섬뜩하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고대 사회의 맥락으로 보면요. 이건 그냥 책임 회피성 거짓말 수준이 아닙니다. 고대 공동체에서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언약적 관계이자 생존의 절대 원칙이었어요.
아, 나 혼자서는 못 사니까 서로 돌봐줘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 지켜준다는 공동체적 연대감 없이 고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자기 살인을 정당화하려고 인류가 맺고 있던 그 돌봄의 룰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적 살인은 단지 운 나쁜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사회 신뢰 기반을 박살내는 거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법전들 보면 살인자는 다 사형에 처하는 거군요.
네, 가장 극악한 범죄니까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가인은 당장 그 들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야 맞잖아요. 실제로 땅에서 저주받아서 농사도 못 짓고 떠돌이 신세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엄청 묘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아, 하나님의 표식이 등장하죠.
네, 사형수나 다름없는 가인한테 신이 표를 주어서 생명을 보호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요. 아니, 살인자한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바로 그 점이 놀라운 겁니다. 징벌과 심판이 내려지는 캄캄한 절망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신의 은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와,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즉 놋 땅에 거주하게 되죠.
에덴의 동쪽, 이건 문학이나 영화 제목으로 진짜 많이 들어서 엄청 친숙한데 사실 동쪽이라는 지리적인 방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거든요. 뭐 서쪽이 바다라서 동쪽으로 갔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스유스 박사는 이걸 지리의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지리의 신학이요?
네. 창세기 같은 초기 성경 문헌에서 지리적 이동은 단순한 나침반 방향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궤적을 상징해요.
아, 방향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짓는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성막의 유일한 입구는 동쪽을 향해 뚫려 있거든요.
입구가 동쪽이면 안으로 들어가려면 서쪽으로 가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성막 안, 즉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중심부로 들어가려면 서쪽으로 걸어야 합니다. 반대로 동쪽을 향해 나간다는 건요, 성소에서 지리적으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의 핵심적인 가치에서 이탈한다는 뜻이죠.
아, 듣고 보니까 아담이랑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그룹들이 동쪽에 배치돼서 막 밖으로 밀어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 높이겠다고 바벨탑 쌓으러 모인 곳도 동방의 신할평지였고요. 물리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방향이 곧 도덕적 타락의 궤적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완전 소름돋아요.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도 끝내 동쪽으로 걸어간 가인의 후손들이 이후에 어떤 문명을 건설하는지 보면 이 지리의 신학이 얼마나 소름끼치게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문제적인 인물 하나가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라멕입니다.
네, 라멕.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일부다 처주이자죠.
아다랑 실라라는 두 아내를 취하면서 결혼의 언약을 대놓고 깨버렸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라멕의 아들인 두발카인입니다.
두발카인이 청동과 철로 온갖 날카로운 도구랑 무기를 단조하는 장인이었거든요.
이거 완전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
네, 당시로선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술 도약이었죠. 농기구를 만들어서 식량 생산을 늘릴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대판 무기 경쟁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이거 요즘 현대사회랑 완전 똑같지 않나요? 인공지능이나 원자력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윤리적 통제 없이 권력자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비대칭적 폭력 도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두발카인의 금속 기술이 그 팽창하는 이기심을 가진 라멕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철저한 폭력의 도구가 돼버리거든요.
라멕에게 두 아내 모아놓고 불렀다는 그 검의 노예. 그거 보면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요.
자기를 상처 입힌 젊은 소년을 죽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하죠.
네, 그러면서 가인을 해친 자에게는 7배의 벌이 내린다면 나 라멕을 해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이 내릴 거다 막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잖아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의 동해 보복법은 최소한 폭력이 무한정 확대되는 걸 일종의 상한선이었어요.
아, 일절만 해라. 더 죽이지 마라. 이런 거였군요.
그렇죠. 근데 라멕은 그 상한선마저 비웃으며 파괴해버린 겁니다. 누가 내 피부 살짝 긁었다고 상대방 목숨을 빼앗아놓고 영웅담처럼 떠벌리는 거니까요.
매추스 박사님이 이 대목에서 짚어주는 통찰이 진짜 날카롭더라고요. 죄가 단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강도 면에서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다고요.
네, 기하급수적인 폭발이죠. 아담의 소극적인 불순종이 가인대에 이르러선 계획적 1대1 살인이 됐고 그게 기술과 결합하니까 라멕대에 와서는 대량 학살적 마인드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와, 기술 수준은 막 금속 다를 정도로 눈부시게 진보했는데 내면의 도덕성은 완전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해버렸네요.
기술적 도약이 윤리적 성숙을 동반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참사죠.
이거 수천 년 전 신화가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뉴스에서 보는 현대사회의 딜레마 그 자체잖아요. 가인 족보 보면서 진짜 인류한테 아무 희망도 없는 건가 싶어 막막해졌거든요. 폭력과 오만 만남은 이 세계, 진짜 이게 끝인가요?
만약 텍스트가 라멕의 그 폭력적인 노래로 끝났다면 역사는 완전한 절망이었겠죠. 근데 성경은 이 피비린내 나는 가인의 족보 바로 옆에 나란히 다른 대안적인 궤적을 하나 조용히 그려놓습니다.
아, 바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셋의 족보군요.
맞습니다. 상실의 슬픔에 빠져있던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할 아들 셋을 주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엄청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게 그냥 호칭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 존재의 인격과 임재, 권위를 뜻하죠. 가인의 후손들이 청동 무기를 들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군림하려 할 때 셋의 후손들은 무기 대신 신의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대안적인 공동체가 시작된 거네요. 무기를 든 자들과 두 손을 모아 예배하는 자들의 족보가 완전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아주 극적인 대조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솔직히 창세기 5장의 이 셋의 족보를 쭉 읽다 보면요. 얼핏 되게 숨막히고 우울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아니,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몇 년 살고, 애 낳고, 자녀 낳으며 지내다가, 그리고 그는 죽었다. And then he died. 이 죽었더라는 문장이 진짜 마침표처럼 쿵, 쿵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끊임없이 죽음이 선고되죠.
결국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형벌이 다 집행되는구나. 완전 피할 수 없는 무덤의 기록이구나 싶어서 우울해지는데 청취자분들이 여기서 건져야 할 진짜 아하 모멘트는 대체 뭡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무거운 장송곡처럼 들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요?
족보다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방점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뚫고 이어지는 생존과 축복의 전달에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생존의 방점이 있다고요?
창세기 5장 서두를 꼼꼼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타락한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불렀다고 나와요.
아,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처음에 인간한테 주어졌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셋한테 무사히 유전됐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죄 때문에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지만 내면에 새겨진 신의 형상은 파괴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에 매몰될 게 아니라 죽지 전에 생명을 낳고 신의 형상을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물려주었다는 그 생명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와, 관점을 바꾸니까 이 지루했던 족보가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죽음이 계속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생명이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죽음을 이겨내며 끈질기게 전진하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은 죄가 세상을 덮어서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도 이 의로운 셋의 족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남은 자를 철저히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르지만 그 심판 속에는 언제나 회복을 위한 은혜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족보 속에 살아 숨쉬는 거대한 은혜의 패턴이죠.
와, 이렇게 쭉 짚어보고 나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쓰인 이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랑 너무 소름돋게 맞닿아 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매일의 삶 자체가 에덴 밖의 세상이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벨처럼 진정성을 담아서 나의 최선을 다할 건지, 아니면 가인처럼 요리조리 계산하면서 최소한의 흉내랑 낼 건지,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분노로 안색을 바꿀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볼 건지.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이라는 맹수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망을 건강하게 통제할 건가? 아니면 피자커터로 화장실 타일을 부수듯이 내 삶과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 건가?
게다가 지금 우리는 두발가인의 청동 기술 따위는 아득히 뛰어넘는 막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힘을 손에 쥐고 있죠.
우리는 이 무기로 라멕처럼 타인을 억압하고 내 상처를 77배로 갚아주는 데 쓸 건가? 아니면 셋의 족보처럼 생명을 보존하고 연대하는 데 쓸 건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인간이 마주한 딜레마의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기적 욕망을 따라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발걸음과 신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잉태라는 발걸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네,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심층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인간이 무언가를 찾아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잖아요.
네, 이탈과 방황을 상징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끊임없이 더 나은 기술, 더 많은 성취, 더 빠른 발전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우리의 이 거대한 문명 속에서 과연 우리가 맹목적으로 질주하여 도달하려는 현대판 에덴의 동쪽은 대체 어디쯤일까요?
와, 생각할수록 정말 무서운 질문이네요.
우리는 진정으로 앞으로 진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근원으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멀리, 끝없이 방황하며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이 질문의 답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